오늘 히브리서 기독론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그 2절 상반절까지만 하겠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만.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생각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 7장 4절 다같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률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장 29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다같이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뭐 생각하고 따지기는 싫어해요.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궁금한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우리 성도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저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신 자체의 맨 끝에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디모데하고 나랑 같이 당신들을 방문하러 갈 것이다. 그것을 알립니다. 그것을 볼 때 사도들의 서클에 들어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을 밝히지 않아서 그저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탁월한 서신의 왜 저자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 알 수 없지만 그 수신자들은 다 알았겠죠. 누구라는 것을.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대로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현재 예수님의 위치를 늘 머리에 담고서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신을 보면은 특히 고대 서신에는 항상 통상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안부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는 문안에 말도 없어요. 자기 소개도 없고 그냥 첫 줄부터 처음부터 그냥 곧바로 자신을 잊고 곧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것의 열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이제 우리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경의 경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턱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거든요. 무턱대고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어떤 확실한 근거나 내용이 없이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하나의 망상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성경적인 그리스도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 달리 나온 거겠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신뢰로서 찬송가 85장도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하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시자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얻어낸 것이죠. 그 찬송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였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다 하는 것은 늘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작시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길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 2절을 볼 것 같으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작시자는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묵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찬양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작시자는 그 우리가 이미 다룬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독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시고 그렇게 해서 크게 희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상을 주시고 가장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민의 무릎이 그 주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늘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그런 엄청난 기독론적인 의미를 마음에 담고서 사용을 하는지 의문이에요. 85장 찬송가는 12세기 때 한 무명의 영국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어떤 수도성이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살펴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요. 거의 한 800년 전에 이런 수준의 찬송시가 나왔다면은 사실 우리도 넉넉히 그래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독론적인 그 신학적인 논쟁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기독론에 대한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독론을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본문을 다시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적에 하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그 옛적과 마지막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목하시고 이 두 어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를 이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아무런 뭐 연고도 없이 배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그리고 어떤 권위가 있으려면 역사의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박물관을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살았던 한 작은 타운에 박물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작아도 타운이 작아도 박물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를 보존하는 의식이 강하고 그런 물품들을 귀히 여겨요. 그랬더니 거기에 냉장고 박물관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냉장고에 대한 것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냉장고가 벌써 1700년대부터 사용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벌써 발명해가지고 역사가 쭉 나와요. 여러 가지 형태의 냉장고가 있었어요. 보고 굉장히 감탄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냉장고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 냉장고를 보면 아이 무슨 고급 상품인가 보다. 뭐 부자들이 쓰는 물건이겠지 정도만 생각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냉장고를 보니까 완성, 우리나라는 당신 보면 완성, 왜 그러냐면 감동이 없는 이유가 이미 다 준비가 되고 만들어지고 연구를 거쳐서 그런 완성된 외래 상품을 가져다가 그걸 본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뭐 크게 신기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별히 뭐 냉장고 발명 역사라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산지에 가서 보니까 18세기 때 사용한 여러 종류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 뭐 또 어떻게 발전됐는가 아주 소상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다음부터 냉장고가 새롭게 보였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정통성도 있고 그 또 그것이 인정이 되고 의미도 살아나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 가족 중에 한도원 성도님 계시잖아요. 한도원 성도님이 그 어린 나이에 혈혈 단신으로 울람을 해서 남한에서 그냥 가진 고생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피임약 개발에 큰 공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한동훈 박사님을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뭐 좀 연로하신 어르신네께서 우리 교회 예배 보러 오시나 보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동훈 성도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배경에 대한 기억을 안고서 보기 때문에 지난 역사가 떠오르기 때문에 매우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십자가에 그냥 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고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를 알면 예수님이 훨씬 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나의 감격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나의 지식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알면 현재 예수님이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첫 조상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저버리고 타락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온갖 부패와 온갖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도 인류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 각 사람을 죄에서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거나 면제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불행한 세상에서 좀 더 개선된 세상으로 만들어보자. 이것을 좀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고서 인류가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 실패했어요.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혹은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혹은 뭐 종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벗어난 세계를 우리의 유토피아의 꿈을 안고서 시도해왔지만 글쎄 다 실패했다니까요.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정죄를 다 받았고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는 저주만 있고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가? 이 인류의 역사와 현 세상을 보면은 또 과거의 역사라도 보면 세상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했지만 21세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21세기가 뭐 1세기 때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불행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저주의 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은 뭐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인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표현이냐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와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냐. 그것이 복음이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려받는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직접 본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믿으면 첫째 아담의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나서 영생의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골자죠.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체다. 복음의 중심이다. 그죠?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원형이다.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전해온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항상 바라고 항상 고대하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완전하게 드러나서 완성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기다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일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출현이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정적이고 종결적으로 매듭을 짓게 된 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의해서 된 것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완벽하게 확실하게 전하셨고 그 복음이 실현되도록 자기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완성시킨 분이죠.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서 뭐 하늘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고서 뭐 구원을 설명한다든지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에 완전하게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킨 분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 선지자처럼 말로서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실제로 구원이 완성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면으로는 예수님은 옛적 선지자들이 바라던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신 구원의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더 이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계시나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제2의 예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2의 구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다 완성된,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그 시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죠.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 요한 1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도 보면은 아주 인사가 없고 그냥 천마디로 요한 1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세상에 오셨다. 오셔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셨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 옛적부터 전해왔던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가 다 거기 응고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구원의 계획과 일체의 구원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복음을 알짜로 그야말로 순수한 완성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총체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시는 구원의 최고봉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사는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생생하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로 입증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심원한 그 구원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을 듣고 본받으면서 불행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재창조의 세계에 그런 미래의 찬란한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에 훈기가 들고 셈이 솟습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저자가 고백했거든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인류 역사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지상에 나타난 일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인류 역사 전체를 다 훑어봐도 한 사람도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전부터 예언해 오던 분이 실제로 세상에 오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그때로부터 그 가죽옷의 임자가 마침내 와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리고 희생양이 되어서 대속죄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절절히 울려 퍼진 경우가 있느냐 말이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에 타락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주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온 새로운 재창조의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같은 소망이 있어요. 그 같은 소망을 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과거의 히스토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그분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말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또 하시게 될 만왕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3창조의 주인으로서 오시게 될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믿어요. 이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저 태고적부터 하나님으로서 좌정에 계시다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